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공간을 우리가 조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에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참고 또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살아가기에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서로 노력해서 가꾸어서 삽니다. 당연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인격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참으며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상대방의 유익도 생각하면서 또 예의를 갖추고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상의 관계가 있는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께서 영으로 같이 계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갖추고 살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상 대인보다도 더 높고 더 귀하신 높으신 주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의 비교할 때는 인격적으로 우아하고 아름답고 따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 앞에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춥니다. 나이 많으신 분 앞에는 절제하면서 예의를 갖춥니다. 특별히 내가 은혜를 많이 입은 그러한 분이 계실 때는 내 마음이 공손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다른 점은 그 인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높으신 분 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였지만은 장성하였을 때는 어렸을 때의 습관을 버렸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점점 우리의 인품이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살면 살수록 늙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살수록 그 인품이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초기 때 할 때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에 대한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돼 있고 더 예의를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왜? 가장 높으신 분 앞이니까 절제하고요. 자기 자신의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정상입니다. 우리 꼭 아셔야 될 것이 오늘 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모신 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어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늘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예의를 갖춰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아무리 내가 성품이 급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힘이 드는 찌라도, 어른 앞에서, 우리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인품이 우아합니다. 그 인품이 잘 따듬어져 있습니다. 왜? 높으신 분 앞에서 늘 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절제력도 있고 이렇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그러한 것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어요. 늘 모시고 살았어요. 요셉의 생애 잘 아시죠? 요셉의 생애가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요셉의 생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 들에서. 그럴 때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셨어요.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았어요.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애굽에서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자가 되었어요.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창세기 39장에 읽어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로 팔려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에 늘 같이 계셔주셨어요. 거기에서 그 주인의 부인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노예가 주인의 부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었다고 했을 때 노예입니다. 주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죽이는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모든 부귀와 권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요? 아니에요.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그가 살아왔는데 어찌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는데 그분이 아니었다면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곁에 계시는데 요셉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면은 자기만 보이고 자기보다 높으신 이는 보이지 않고 다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엎드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 때 교만해지기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지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버님 야곱과 자기 형제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그 가족들 다 이민 와서 애굽으로 오게 해서 애굽에서 잘 살도록 했습니다. 17년간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갈 때 아버지가 그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내 말을 꼭 전해라. 너의 형들이 너를 미워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것을 복수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됐던가 봐요. 성경에 읽어보면 내가 떠나면 혹시 형제지간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요셉이 형들이 그랬으니까 노예로 팔았으니까 자기 동생을.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아버지 장례식 다 끝나고 형들이 두렵지요. 혹시나 요셉이 우리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할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요셉을 찾아라. 총리를 찾아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부탁했던 말을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 전달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아, 너 형들이 너에게 헛된 짓을 했는데 다 용서해 주라. 그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17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 그랬습니다. 아, 형님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구나. 그런데 형들이 그 사람을 보내고도 요셉이 언제 사람을 보내서 복수할까 두려워서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찾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창세기 50장 18절부터 보면은 다 올라갔어요. 총리가 되는 요셉의 앞에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형님들이 뭘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저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 그리고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아주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아주 두려운 가운데서 그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이 이 말합니다. 형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요셉은 지금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죽음의 고비고비 때마다 구원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이 자리에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은혜를 입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교만하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요셉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보냅니다. 그 장면이 있어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가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것을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형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하고자 하는 죄성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때마다 그의 인격을 잘 다루어서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 직전에서 몇 번이나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큰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름답게 이 나그네 생애를 마감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높으신 분 앞에 서면은 겸손하게 돼 있고 은혜를 입힌 사람 앞에 가면은 공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입힌 사람 앞에 가면은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분 아니면 우리가 죄의 형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어제도 같이 계셨고 오늘도 같이 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인생의 시간 속에 같이 계시니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나 절제할 수밖에 없지요. 온유할 수밖에 없지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구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40년간 왕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30세부터 70세까지 왕으로 살았어요. 왕으로 살았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을 때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누구였어요? 양치는 목자였어요. 목자는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낮은 신분에 누가 자기를 보호해 주셨나요?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 누가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도 남을 죽이고 싶어하는 충동에 이끌려갔을 때 그 길을 누가 막아주셨나요? 주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어찌 그가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요. 주님이 늘 계시니까, 주님 앞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없으시다면 왕이니까 교만을 품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주님 앞이니까 주님 앞에서 예의를 잘 갖추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왕은 이렇게 살았어요.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의를 지켜야 되죠. 예의를 지키다 보니까 그 인품이 아름다워지더라. 예의를 지키다 보니까 존경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 그 말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인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셔야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전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요. 교회에서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주님이 같이 계신데요. 모임을 가졌을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씀.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다윗 왕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 주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시여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도움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사니까 예의를 갖추게 되고,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겸손해지더라.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그 인격이 아름다워지더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말은 주님을 모시는 삶의 연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인품이 아주 우아하더라. 그렇게 된다. 다윗왕이 그랬어요. 70세까지 사는 다윗이 늘 같이 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데 주님 앞에서 자기 왕이라고 큰소리 칠 수가 없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예의가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아름다운 인품을 다듬어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이니까 항상 온유하게 살도록 예의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더 잘 보이니까, 같이 계시는 주님을 더 잘 아니까 조심하더라. 그 말이에요. 조심하더라. 예의를 갖추더라.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높이 인정해 주더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품이라는 말은 예의를 바르게 하라. 이 예의를 지켜라. 왜? 주님이 계시니까.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라.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라는 말은 주님이 머리다. 그 질서를 부인하지 말아라.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줄로 알고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자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아름답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품위 있게 하라. 주님이 내 평생 같이 계시니까 예의를 지키면은 그 사람이 늙을수록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지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주님 앞에 예의를 지키니까 아름답다 말이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아름답다 이거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 됐어요. 베레아 있는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지난번 성경의 번역은 더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그 신사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아주 예의가 바르다 그 뜻이에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의를 잘 지키는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사람의 가치가 인격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력이 인격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재물이 인격보다 더 가치가 있겠어요? 큰 건물이 인격보다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 보고 세상 사람들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 보고는 인격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 주님 앞에 예의를 잘 갖추더라. 교회 앞에 이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요. 교회 앞에서 이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것이 그 직분이에요. 그것이 직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예,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예의 중에서 말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주님 다 들으시잖아요. 주님이 들으신다 늘 의식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할 때 어린아이같이 내 마음대로 말을 했는데 장성한 다음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들으시니까 조심하더라. 그것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라. 민수기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열두 정탐꾼이 광야에서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열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지파별로 전부 다 지도자들입니다. 다 지도자급이 가서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아시죠? 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가니까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이길 수도 없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의견을 딱 넣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망하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굶주리지 않고 걷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광야의 길에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내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 믿으시고 말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들으세요. 왜? 같이 계시니까. 지금 광야에서 정탐꾼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하나님이 들으 하나님이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서 나를 많이 괴롭힌다라는 말씀이 말라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신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따듬어지려면 말을 할 때 무엇을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옆에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늙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는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인격이 빛이 나고 인격이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비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먼저 아시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주님이 계시니까 말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기침으로 대답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눈치껏 알아야지요. 예, 스트레스 받지요. 말을 확 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계신데 참아야 되잖아요. 높으신 분을 섬기려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주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높으신 분을 섬기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참아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데, 전부 스트레스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다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기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따듬어지지를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마음대로 하면은 그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 내가 참고 내가 참을 때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남이 볼 때는 내가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데, 얼마나 고상한데. 그렇죠. 그 모습을 불신자가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높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 인격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받들어 모시는데 수고하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확인했는데 2부 예배 때도 확인해야지. 주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도 좋으신 분은 아멘. 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요. 안 그래요?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인데 어찌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아니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느냐 말이야. 나는 움직이고 싶고 긁고 싶고 쉬고 싶은데 주님이 계시는데 가만히 있어야지요. 이게 스트레스요. 그것이 나에게는 스트레스인데 제 3자가 볼 때는 그 인격이 아름답다 말이야. 그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겸손해지게 보이고요. 그 인격이 온유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인격이 우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감사히 생각하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잠언 4장 8절에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언젠가 내가 너를 만날 때에 내가 네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주님 늘 계십니다. 예의를 갖추고 더 잘 섬기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 늘 예의를 갖추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온유하고 주님 앞에 참고 주님 앞에 예의를 지켜서 그 인격이 따듬어지고 그 인격이 따듬어졌어. 제3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랑스럽게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기에 말 조심하고 주님 계시기에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얼굴 대면하는 그날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 얼굴 대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